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빚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 말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되게 또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는데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감사와 또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한 해를 보낼 때도 늘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늘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형사님들의 삶을 지켜봐도 뭘 느낄 수 있냐면 제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행복해지는 걸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대덕에서 3차 수양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양회 때 지역장 목사님들 해외 나가는 일정들도 많고 이래서 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 차수에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강릉에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목사님들 말고는 다 모여서 박목사님과 함께 지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교제가 있어서 행복하고 굿뉴스코 학생들이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또 목사님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CLF 목사님들도 3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 짓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과도 또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복되고 3차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듣지 못했지만은 간증 듣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와서 뭐 생소한 것도 있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 모든 불편함을 다 이겨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서 또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때 너무 감사했고 너무 소망스러운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오후에는 또 족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족구하는데 얼마나 또 재밌던지 대덕산 맑은 공기 가운데 운동을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동할 시간도 잘 없는데 또 종들과 함께 또 운동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운동을 박 목사님이 운동을 하면은 전도가 돼요. 왜 전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분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족구할까요? 골프 치러 다니거든요. 근데 야, 이 성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공을 차고 이렇게 족구를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도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뭐 다른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다르게 삶이 그냥 온 하루 종일 그냥 복음 앞에 또 그 모든 시간을 복음 앞에 드리고 살면서 운동도 아마 목사님 연세에 또 저런 위치 가운데 있는 분이 족구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삶도 복음 앞에 정말 겸비한 삶을 사시고 또 검소한 삶을 사시고 복음 앞에 저렇게 사는 삶을 보면 시간을 온통 복음 앞에 드리고 사는데 하여튼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목사님들, CLF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또 마치자마자 바로 음악학교에 가서 졸업식 하시고 또 차 타고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KTX로 SRT로 올라오셔서 예대표와 대사님이 오셨는데 박무사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가족들이 식사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덕분에 이제 또 따라가서 같이 지내면서 이 대사님은 박 목사님에 대해서 막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3년 전에 이분은 에티오피아의 장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이분에게 에티오피아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나라가 발전하면 청소년들의 욕구가 커져서 나중에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관님은 아 그런갑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3개월 뒤에 에티오피아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공장을 불태우고 하면서 경찰이 개입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장관님이 깜짝 놀란 게 박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총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총리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에티오피아에는 목사님이 막 예언가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총리와 면담이 이루어지고 또 에티오피아의 마인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분이 원래 캐나다의 대사로 갈 그 예정이었는데 캐나다로 안 가시고 이분이 한국으로 일부러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셔서 가족들 다 같이 오셨는데 이분이 처음 공항에 도착했어서 이분이 에티오피아에서 총리 어떤 그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긴 하셨지만 그 정도로 위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대사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뭐 가나를 비롯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이제 환영하러 이제 오신 거죠. 공항에 가면은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그런 공항 출입국 말고 이런 기빈들이 VIP들이 출입하는 그런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홀도 있어서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환영식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민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대사님들이 가득히 와 계시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는 에티오피아 대사님 오신다 해서 우리가 그래도 마중을 나가야 안 되겠나 해서 나갔는데 다른 아프리카 대사님들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와서 기다리는데 목사님 저희들도 미리 가서 있었고 목사님도 오셨는데 대부분 대사님들이 박 목사님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목사님한테 또 복음을 들었던 분이고 또 목사님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대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 자기 나라 대통령을 만났던 분이니까 막 깍듯이 대접하면서 목사님은 늘 말석에 앉으시려고 해요. 자리에 거기 VIP 자리 아니고 뒤로 하려고 앞으로 오시라면서 앞자리로 오시라면서 모시는데 야, 목사님 위상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더라고요. 어딜 가도 목사님을 알아보고 또 목사님을 또 기빈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대사님이 오셔서 환영 메시지를 하는데 아, 자기는 IYF의 고문이라면서 또 박 목사님과의 어떤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대사님들이 또 더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중을 와야 될 정도로 그런 위치가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 입에서 IYF 이야기가 나오고 박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나라의 마인드 교육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어제 같이 또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 너무 복된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또 소망스럽게 또 행복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한 주를, 한 달을, 또 1년을. 우리는 한 해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저녁에 또 홍콩을 가게 되는데 청년 캠프를 위해서 가는데 제 마음에 이번에 홍콩에 가면 청년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좀 이들을 이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배우게 되었는지. 정말 저는 성경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뭐 이런 영적인 세계 전혀 알지 못했고 교회도 안 다녀봤기 때문에 백지 상태였는데 정말 내가 믿음의 세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어떻게 믿음을 배우게 되었는지. 물론 전 처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야?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들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쭉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내온 지난 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면서 말씀 전할 준비를 좀 해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간증 위주로 어떻게 믿음을 배웠고 어떻게 믿음을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왜 어떤 이 믿음의 삶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믿음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쭉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자신도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 되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믿음을 배우게 된다면 너무 복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들 앞에 내가 내 사역을 할 때 하고 선교의 일들을 하면서 또 종과 가까이 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또 어제 또 서빙을 한다고 같이 또 가서 있으니까 아내가 또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고 저는 집에 있을 때는 아내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딜 가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양회를 가도 수양회 사택에서 또 서빙하니까 같이 있을 수 있고 어딜 가야 이렇게 참 좋아요. 수양회를 가야 아내를 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예.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복음 앞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또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이렇게 살 때 하고 뭐 거의 매일같이 교회 와서 또 복음의 일에 함께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고 너무너무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걸 땅에 감추어 버렸는데 장사를 했더라면은 또 한 달란트를 남겼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두 달란트가 됐을 거고 두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사를 했으면 네 달란트가 되었을 것이고 여덟 달란트가 되었을 거고, 그렇게 매일매일 장사해가지고 한 달을 장사하면 얼마나 될까 하고 전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이 틀렸다면서 다시 알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대학생 자매들이 보일러 고칠 줄 몰라도 고치게 만들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내가 계산할 줄 몰라도 계산하는 분한테 분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뭔 공식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 옛적에 배운 거라서 기억은 안 나고, 수작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배웠습니다. 보면은 이번 또 사역자 모임 할 때도 제가 그걸 써먹었어요. 보면은 다 배운 걸 가지고. 한 달을 서른 분만 장사를 하면은 한 달란트가 10억 7천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6천 데나리온 또 드라크마, 똑같은 드라크마와 데나리온 똑같이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지는 화폐의 단위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하루 일당을 쳐요. 여러분 일당 얼마 받든지.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냐면은 일당 5만 원만 해도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7천만 달란트는 얼마가 돼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만 줘도 이거는 큰 기업을 하나 준 거와 같고 나라를 하나 준 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키리바시에 가니까 키리바시의 예산이, 키리바시는 참치 조업권을 다른 나라에 줘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부인데 그게 연간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 나라의 전체 재정인 거예요. 서울시의 1년 예산이 약 한 30조 되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뭐 한 400조 원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예산과 비교할 수 없는, 아침에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이번 모임할 때 계산해보라 하니까 이 검증이 안 돼가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몇 경이 되는 돈이 계산이 나오는데, 이건 주인이 준 달란트가 장사를 하면은 이건 나라를 하나 준 거와 같은 것이고 뭐 기업을 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냥 내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세계가 안 보여졌지만은 이제 이런 세계를 배우고 나서 장사하는 법이죠. 그냥 이거는 말로 그냥 단순한 장사가 아니고 이 세계를 배우고 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처음으로 러시아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2시에 우리 러시아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연초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이제 고려인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아직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장사는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일단 먼저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려인들이 한국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조선족들이 한국을 마음껏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려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나라 정부에서도 여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나라에도 고려인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려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양육반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했지만은 앞으로는 이 본당에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본당을 쓰지를 않는데 이 본당에서 고려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도 믿습니까?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요. 그냥 꼭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되겠나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 종이 교회가 저런 말을 하면 뭔가 하나님부터 받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부터 받은 뜻이 있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일을 하려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홍콩을 가도 청년 캠프를 하는데 다음에는 홍콩에서만 하지 말고 이들 데리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들 데리고 또 다른 나라에도 하와이도 데려가고 막 이 청년들 데리고 일을 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번에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서 야 다음에는 다른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냥 캠프가 아니고 만약에 어느 나라에 월드 캠프가 있다 하면 이들이 한 달 전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청년 캠프를 하면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진출돼 있고 중국인들이 활동하면 중국인 초청도 많이 되고 후원도 잘해주고 이런데 그럼 각 나라의 캠프를 돕는데도 또 큰 역할을 하겠다. 아, 여러분 이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복음의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소망스럽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세계를 배우거나 그냥 한 행사 갔다 오고 그냥 뭐 강사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일들을 펼쳐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이런 신앙을 배워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는 일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막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신은 지혜의 신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조금만 가져와도 엄청난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함께 하는데 그걸 경매로 붙이면 이게 막 1억, 2억, 3억, 막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점심 한끼 같이 먹는데 무슨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먹냐. 이분이 점심 한끼 먹으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투자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그런 지혜만 얻어도 그거는 뭐 100억, 100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그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엄청난 지혜가 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남들보다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만 생각하고 주의 일만 생각하고 복음의 일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개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 분야에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혜를 얻으면은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고가 될 수 있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그 안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사가 그냥 아무런 힘도 없죠. 그냥 일반 군대에 가서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갔으면 뭐 무슨 힘이 있어요 보면. 아무 백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군대를 좋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어찌하다 보니까 청와대 경호부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청와대 경호부대는 다 이렇게 뭐 뒤에 좀 백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 왜냐하면 거기는 군복을 딱 입으면은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계급 안 붙여놓고 군복만 입혀놔도 누가 이등병이고 누가 병장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군복에 계급장이 안 붙어 있어도 어떻게 알겠어요?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모르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옷만 딱 입고 있어도 아니 그러면 막 얼굴도 안 보이고 뭐 모자만 딱 쓰고 있어도 딱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이등병은 어벙해 보여요. 왜? 생각을 해봐요. 군복을 그걸 매번 다려가지고 반질반질하게 광 나도록 해가지고 모자도 각 잡아놓은 모자하고 이제 새로 신품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모자, 입고 있는 군복.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입은 헌옷하고 새옷하고 그 구분 못합니까? 하지요. 군복은 더 구분이 잘 가거든요. 그 이등병은 그냥 있어도 띨빵해 보이는 게 이등병이에요. 그럼 병사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보면. 근데 좋은 부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누구 백으로 왔냐? 너 아버지 뭐 하시냐? 뭐 군대 어떤 그런 백이 있거나 뭔가 어떤 그런 사회적 백이 있어야 그 부대를 가는데. 그 이 형제는 정말 아무 백 없이 군대를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너무 고위급이니까 안 밝히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 형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연히 그냥 그 부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너 아버지 뭐 하시냐? 트럭 운전수인데요. 안 믿는 거예요. 거긴 다 백이 있어야 들어오니까. 거기는 군복을 맞춰준대요. 왜냐하면 청와대 이 경호부대니까 거기에 대통령도 지나갈 수 있고 청와대 외곽을 이제 주변을 경계하고 있으니까 산책하다 보면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막 이등병 막 어벙하게 이런 막 군복 입고 막 옷에도 잘 안 맞는 거 군대에서 막 군복 나눠주고 몸을 옷에다 맞춰라 해가지고 막 어벙한 거 입거나 막 딱 달라붙어 작아가지고 막 이런 거 입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군복을 맞춰준대요. 아마 우리나라에 군복 맞춰주는 부대는 아마 그 부대 말고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고는 야식도 나온대요, 막. 영부인이 주는 막 피자, 막 통닭, 막 야식도 막 나오는 거예요. 부대에 이제 경계 근무 써니까 이제 고생한다고 자기 집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 부대를 들어갔어요. 아무 백도 없죠, 이 형제는.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일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들어 좀 지내다 보니까 이제 좀 고참이 됐죠. 근데 어느 날 병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통도 잘 안 하고 또 교류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아이와이프에서는 월드캠프를 하던 뭘 행사를 반에서 보면 대본에 알잖아요 보면은 밝은지 어두운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 어려운지 뭐 그건 기본이니까 딱 보니까 저 친구 좀 문제가 있는 친구다. 어둡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자기 후임한테 저 친구 신병을 잘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준 지혜죠. 야, 저 친구가 30분 동안 안 보이면 넌 나한테 보고를 해라. 여러분, 이거는 군대에 사실은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일반 사병이 걔를 관찰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딱, 근데 어느 날 보고한 거예요. 어, 그 걔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을 데도 없고 기껏 해가 화장실인데 그 대본에 야 화장실 가서 찾아봤어? 예, 화장실 가서 찾아보니 없던데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야 너 그냥 야 누구야 하고 이름 불러봤어? 아니면 화장실 문 다 일일이 열어봤어? 그냥 불러보니까 대답 없던데요. 야 빨리 화장실로 가자 해가지고 일일이 문을 딱 여는데 마지막 문이 딱 잠겨있는 거예요. 문을 뜯어들어도 아무 노크도 없고 대답도 없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 딱 보니까 벌써 손목을 끈 거예요. 피가 낭자에 있는 거예요. 그 얼른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휘관한테 연락해서 얘를 살린 거예요. 그 부대의 대대장은 이 친구를, 이 형제를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거기는 전부 다 진급하기 위해서 가는, 배치받는 곳이 이제 그 자리인데 그런 사고 일어나면 진급이 뭐고 다 날아가는데 그걸 누가 막았냐? 지휘관들도 아니고 밑에 부사관들도 아니고 일개 병사가 그걸 막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그런 건 지휘관이 살펴가지고 상담하고 이끌어주 해야 되는데 정작 지휘관들은 그거 안 하고 있고 아무 그냥 없는 힘 없어 보이는 일개 병사가 그걸 막아줬으니까 어느 날 대장님이 야 내 워카 새로 나왔는데 이거 네 신으라 하고 주더래요. 근데 그 워카는 일반 병사들이 신는 워카가 아니고 이런 장교들이 신는 좋은 워카인데 그걸 얻은 거예요. 이걸 신고 다니니까 아무도 못 건대요. 저 대대장 워카 신고 다니는 녀석 해가지고 대대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게 워카만 내밀어도 어느 누구도 얘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야 너 뭘 하냐 뭐 너 뭐 하고 싶냐 뭐 이러다가 대장님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있는데 칸타타 한번 합시다 우리 부대에서. 그래? 그래 하자 해가지고 얘만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는 거예요. 생명이 어린인데 뭐 뭘 못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대는 가면은 이런 말 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뭐 무슨 부대라고 안 돼 있어요. 다른 걸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는지는 안 알려줄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부대인데 거기에 우리가 100명 이상 들어가서 칸타타를 했다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게. 야 정말 일개 한 병사지만은 하나님이 그 부대에서 세우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니까 그를 하나님이 그 부대 아무것도 작은 병사 하나가 그 부대를 움직여서 그 부대에 칸타타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 병사가 잠비아의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그 나라의 센터, 선교 센터를 짓느라고 있는데 준공식 때 대통령이 오신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서울제일교회 있을 때 그냥 막 걔라고 해도 돼요. 보면 걔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공부도 못 해가지고 전문대도 못 들어가고 막 전산은 이런 데 있잖아요. 보면 전산은 뭔지 압니까?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고 전문대도 못 가면 가는 데가 있어요. 보면 그런 문제야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뭐 말라이 또 뭐 르완다 뭐 우간다 뭐 케냐 이 선교사님들 제가 그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뭐 뺀돌이에 뭐 하여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학생 때 문제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게 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자 이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가면 나갈수록 큰 장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야 주일학교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구나. 여러분 주일학교가 이제 안동 달춤 페스티벌과 상을 받고 난 이후에 대만을 가서 MOU를 맺고 대만에서 활동을 하면 그런 어떤 큰 환영을 받고 또 원주민들은 기독교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그런 조건인데 올해도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또 대만을 간다고 하길래 왜 대만만 가냐. 여러분 비행기는 경유를 할수록 비행기 가격이 싸집니다. 스톱오버라는 그런 다구간을 끊어서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경유해서 가면 좋은 거예요. 같은 항공사가 거기에 노선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또 다른 나라에 경유해서 갔다가 그 나라를 가도 이 일주일 동안 경유하는데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똑같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만만 가지 말고 다른 나라도 가라고 했는데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또 우리 장년들 또 우리 마인드팀 필리핀으로 캐나다 원주민으로 이게 왜 이제 크냐면 목사님이 캐나다 원주민 이야기가 나오고 마약 필리핀 타금의 마약 사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종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종이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원하는데 우리 마인드 팀에 가서 강사 훈련을 하고 캐나다 원주민들 거기 있는 청소년들 자살하고 마약 중독되어 있는 그들에게 캠프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타굼에 또 우리 장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음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장사하느냐 장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지.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런 세계들을 배워가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인성 예절 캠프를 하는데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자꾸 인기가 많아져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예절 교육을 못 시키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그냥 인성 캠프가 아니라 예절 인성 예절 캠프를 하니까 많은 분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 알려지면 질수록 많은 이제 부모들이 호응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외부 장소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그 고려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캠프를 해줄 수 있냐고 한국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되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얘네들을 캠프 2박 3일 해줄 수 있는데 아침에 교회에서 하면 되겠다 얘네들 근데 막 인원이 부족하고 뭐 인력이 없고 아니 인원이야 인력이야 뭐 만들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앞으로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의 장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망스럽게 하실 건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스럽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러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저희 중에 어떤 이는 하면서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이 악을 제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비유처럼 쭉정이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는데, 근데 이 믿음은, 믿음을 배우려고 보면 믿음은 너무 쉽게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게 믿음인데, 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배웠는가? 나는 믿음의 세계에 도대체 이해조차도 못했고, 어떻게 믿음을 해? 말도 안 돼. 믿음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말 이해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오신 그런 부분들, 홍콩 캠프를 앞두고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데, 정말 홍콩 가서 이 젊은이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끌어줘서 귀한 일꾼이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길 원하는데, 자, 7절 말씀,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축복된 어떤 길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11절에서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 하였느니라. 자, 우리 마지막에 이 원망하지 말라는 부분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 원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원망이 일어날 때를 보면은, 여러분도 신앙을 하다 보면 누구를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여러 조건이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원망은 믿음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할 거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교회 안에서든 우리 삶 속에서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 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길눈이 어두워요. 늘 다니는 길도 못 찾아가고 반대로 그 사모님은 길눈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잠 안 자고 옆에 있을 때는 오른쪽 왼쪽 직진 가르치면 괜찮은데 잠들었다 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에요. 수양회를 갔다 오다가 차를 타고 강릉에서 이분이 옛날에 일산에 계실,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데 장치성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생긴 모습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하여튼 길루는 꽝이에요. 보면은 다행히 저희 부부는 반대라서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길눈이 어둡고 제가 길눈이 밝아서 제 아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운전해 가고 있으면 여보 이 길 맞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맞지. 자기 처음 보는 길이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거죠. 왜? 늘 졸았으니까 옆에서. 이 조는 것도 왜 시기가 다르잖아요. 초반부터 졸 때가 있고 초반에 눈 뜨고 있다 중반에 졸 때가 있고 초반에 졸고 좀 한참 지나서 눈을 뜰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길을 다 눈 뜨고 다 간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처음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길 맞냐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워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보면은 그 어떤 데는 막 이 길 맞냐고 막 이러다 나중에 뭐 그 길이 맞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봐 이 길 맞잖아 이러면은 제 아내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말도 못하냐 그래요. 여자들에게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여보 내가 잘못 알아. 남자들 같으면은 보통 쿨하게 아이 내가 잘못 알아 이 길 맞네 이렇게 할 때 여자들은 인정을 잘 안 해요. 남편들이요 여자를 인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고 사세요. 원래 여자는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걸 굳이 끄끄가 인정시키려고 하면 싸움 나요. 보면은 실컷 막 주장했다가 아닌 게 드나 여보 내가 잘못 알았네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도 못하냐 그러면은 그렇지 사람인데 그럼 막 입 다물고 뭐 말도 못하냐.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여자는 말로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은 또 남자들은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또 멍청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원숭이에게나 하는, 원숭이 부부들이나 하는 짓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똑똑하고 말로 너무 남편을 이겨버리기보다 속 터지가 답답해가지고 폭력이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들이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폭력으로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내를 원래 여자는 이런 거구나 하고 받고 사세요. 오늘 뭐 부부와 강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길눈이 어두운데 강릉에서 일산을 가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늘 갔던 길인데 아내가 잠들어 버렸어요. 수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다 이제 아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냐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고 하니까 뭐지 열심히 가고 있는 거 제대로 가고 있지 그러면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막 입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천안 가는 쪽에. 아니 강릉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입장이 나오면 어떡해요. 거꾸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일산으로 간 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로 가가지고 지금 천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길을 잘못 가면 아 일산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 나오면 길을 잘못 간 거잖아요. 여러분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길은 반드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원망이 나오냐? 길을 잘못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바로 잡아주는 데 있어서 특효약이 있어요.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원망, 불평, 마음의 시비, 막 짜증 왜 그러냐? 길을 잘못 갔는데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말씀이 특효약이 13절 말씀에서 모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게 뭐냐? 내가 잘못 간 그 길을 다시 그 세월을 고생고생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만 믿으면, 이 말씀 하나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원망과 시비가 끝나면서 복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불을 딱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가 없는 마을이 있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밤만 되면 깜깜하게 살았던 마을도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면 그 순간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 말씀에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원망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말씀에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모든 원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걸 끝낼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들어도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 마음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한 데서 있습니다. 그건 말씀의 판단만 믿느냐? 아니면 내 판단을 믿느냐? 자기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의 판단을 믿는 사람은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떠나가지 않아요. 말씀의 판단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했으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주면은 그런 버릇이 들어있는 아이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질 않아요. 언제까지? 엄마가 이렇게 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들 보면은, 여러분들 본 적 있는지 모르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져가지고, 에 하고 울고 있어요. 언제까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줄 때까지. 근데 애가 넘어져가지고 에 하고 울면서 에 이러고 있어요. 왜? 엄마 빨리 안 오냐? 어디 갔냐? 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왜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줬는데 마음에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나는 감당 못 한다면서 스스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쥐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줄 때까지 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아, 난 정말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다면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 그 길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일이야. 첫 번째 길을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모함을 당하든지, 누명을 쓰든지, 어떤 일을 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요셉 억울하게 종으로 팔립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예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질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까지 왔다가 왜 또 원망으로 옆으로 새느냐? 그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했는데, 자, 여기서 또 원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했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시험을 당하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이미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 있고 길이 나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거예요. 근데 왜 원망했느냐? 길이 없었어요. 미리 안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길을 냈느냐? 시험을 당할 즈음에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싶은데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가는데도 일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 문제가 그대로 있고 야 이러다가 망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언제 피할 길을 내신다고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여러분,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그게 무서워서 자기에게서 헛떠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치 못했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을 못 기다린 거죠.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믿음 없는 사람도 그냥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 안에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듯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 짓길 원하는데 왜?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 속에 섞여서 묻혀가면 나중에 결국에 가면 원망과 불륜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갈라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 지어서 믿음이 아닌 그 위치에서 믿음편으로 옮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는 걸 경험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방법으로,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재치로, 내 나름대로 나를 위해서 사느냐,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기다리니까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한 길을 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는데, 자, 이렇게 능히 감당하고 나면은 무엇이 남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남을까요? 마음에 감사가 남을까요? 예,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면은 마음에 감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래서 이 삶을 살면, 아니 뭘 그렇게 막 그렇게 복잡해, 하나님이 일을 들어주시면 되고 일을 도와주시면 되지, 그 차이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만 해결되고 뭐 사건만 처리되고 어려움만 해결되지 하나님을 얻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예를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찾아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닛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닛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들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이렇게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아이를 못 낳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3대 저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적 버닛나가 그 옆에 있어서 늘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 왜 내게는 아들을 안 줍니까? 자,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게는 아들을 안 줍니까? 왜 내게 아들을 안 줍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아들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왜 이걸 해결하니? 이건 진짜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데 왜 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도 주고 싶어 하시구나. 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시구나. 야,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지? 다른 사람은 쉽게 아이를 낳는데 왜 내게는 이런 아들을 안 주지?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사는데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건 여러분 마음에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은 하는데 한나가 하나님을 얻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아들만 얻고 싶은 거지. 역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을 얻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얻는 데는 관심 없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문제 해결되고 저런 문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문제 잘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에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걸 얻어도 그것이 네 마음에 만족이 안 된다. 그걸 아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아내도 잘 모를 건데.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현미경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그 당시에 그 가격이 제가 중학교 때 그 가격이 2만 원 했으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어쩌지 이제 해가지고 그걸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누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줬던가 해서 어쨌든 그걸 이제 샀어요. 보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막 현미경으로 나뭇잎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나뭇잎 그 내부의 세계가 막 보이면 너무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심심할 날이 없겠다. 너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게 내 책상 서랍 속에 고이고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야, 난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야, 인생이라는 것이 야,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야, 이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쳐다도 안 보고 있구나. 만족이 안 되구나. 물론 구원을 안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치 가운데까지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못 줍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얻으면 너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이 삶은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면서 2019년 올 한 해가 또 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2019년 한 해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10만 명이나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소식에서 시작해서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러시아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하고 이 고려인들은 문화 공연을 좋아하는데 예술 문화회관에서 다음번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공연할 때 예술 문화회관 소극장 같은 데를 빌리면 되겠죠. 안 되면 뭐 전시실이라도 빌리면 되겠죠. 보면은 그래도 예술 문화회관이라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연극도 뭐 우리 연극 녹음한 걸 러시아로 보내죠. 뭐 대본하고 보내서 러시아어로 해가지고 연극을 보여준다든지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연극팀 자매님들이 소망이 생기는 게 또 해야 되나 막 새로운 일 또 생겼네 이러는 예. 소망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자매들도 있고 표정을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지겠네 젠장 이런 이제 표정을 짓는 분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젯밤에 러시아 어권에서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못한대요. 거기는 이름을 못한대요. 그러나 신년 맞이 문화공연해서 하니까 너무 인기가 있고 막 TV에서 나와서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소식이 들려지길래 아 우리도 그러면 고려인들한테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이렇게 생기면서 너무너무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더 큰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데 이 한나의 마음에는 아들만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위치 가운데만 가면 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네가 아들을 얻어도 그것이 네 인생에 만족이 안 돼.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안 돼. 우선 잠시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들이 없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서 믿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경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가로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한나의 마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지만 어려움이 해결된 거 아니지만은 믿음을 가지면서 그 얼굴에 수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이제 열매를 얻었어요. 믿음의 열매를 얻은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매를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또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잉태하지 못하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단계가 아니라 많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내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기복신앙. 그것 말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어려움,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단계고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얻는 삶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삶은 28절,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색과 가루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성교학교를 가는데 언제 보냈냐? 언제 보냈어요? 한 두 살, 세 살 됐을 때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성교학교를 그럴 때 만들어가지고. 그럼 뭐 성교학교 가네 안 가네 뭐 하지 말고 그냥 두 살, 세 살 되는 애들 받아가 그때부터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나중에 뭐 커서 뭐 너 성교학교 가라 말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거기서 그렇게 살면 되도록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어린데 젖을 뗐으니까 두세 살밖에 안 됐겠죠. 왜 하나님의 전으로 보냈느냐. 그렇게 소망하던 아들인데 그렇게 갈망했고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어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보낼 수 있느냐. 아니 좀 크고 난 다음에 한 8살, 9살 되고 난 다음에 보내도 되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구했던 아들인데 이 아들 데리고 좀 살지 왜 바로 성전으로 보냈느냐. 그건 이 아들만 얻는 사람, 문제만 해결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을 얻은 사람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한나가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과정 속에 있는 난 이거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줍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어려움들은 이런 시련들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난 너와 사귀고 싶다.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하고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는 기도도 그렇고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을 때 하는 기도는 형식이고 정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난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아, 이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원망이 나오면 길을 잘못 갔구나.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시구나.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을 얻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얻으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축복으로 은혜로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 복된 것은 여러분 버클러라는 사람은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냐고 그 재료가 뭐냐고 여러분 시궁창에 가면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썩은 가스가 나오는데 메탄 가스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시궁창 냄새인데 그 메탄 가스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얻는 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내 인생의 불행을, 내 인생의 고통을, 내 인생의 절망을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도 없고 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영육간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분은 양보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되고 하나님을 얻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마음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수색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얻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올 한해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을 얻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소망스럽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은 내가 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감당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문제고 또한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복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인도에 소망을 둡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자민의 삶 속에 이제 문제 해결받고 어려움 해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삶을 살면서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미암아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안에 또 우리 삶의 만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를 두셨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지혜를 얻고 또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그 삶이 풍성케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